호세아서 5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너는 기브아에서 불나팔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라. 베다웬에서 크게 소리질러 오 베냐민아 너를 쫓는다 하라. 에브라임은 질책하는 날에 황폐하게 되리니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반드시 있게 될 일을 내가 알게 하였도다. 유다의 고관들은 경계를 옮기는 자들 같았으므로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물같이 부으리라. 에프라임이 압제를 당하고 심판으로 깨어졌으니 이는 그가 기꺼이 계명을 따라 행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에프라임에게는 좀같이 될 것이요 유다 집에는 부패한같이 되리로다. 에프라임이 그의 병을 보고 또 유다가 그의 상처를 보았을 때 에프라임이 아시라인에게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는 너희를 치유할 수 없었고 너희의 상처를 낫게 할 수 없었으니 이는 내가 에프라임에게 사자같이 유다 집의 젊은 사자같이 될 것임이라. 나 곧 내가 찢어갈 것이요 탈취해 갈 것이나 아무도 그를 건더내지 못하리라. 내가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 그들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라. 6장 1절부터 몇 절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기브아에서 불나팔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고 베냐민에서 크게 소리질러 베냐민아 너를 쫓는다라. 베냐민이라는 이 족속은 열두 지파 가운데서 가장 거친 지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친 사람 두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둘째는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거칠었습니까? 옛날에 사울왕이 얼마나 거칠었습니까? 이 사울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도 바울 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는 싸워야 된다. 너희는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공표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그 땅에서 나팔을 불라 외쳐 함께 모으라 하고 또 너희는 함께 모이라 경관 성읍들로 들어가자 하라.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뒤로 물러나 머무르지 말라. 이는 내가 북쪽으로부터 재앙과 큰 멸망을 가져올 것임이니라. 사자가 그의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이방인들을 멸하는 자가 오고 있으니 그가 네 땅을 황폐케 하려고 그의 저서를 떠나갔도다. 그러므로 너의 성읍들이 황폐하게 버려져 한 명의 거민도 없으리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굵은 베옷으로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주의 맹렬한 분노가 우리에게서 돌이켜지지 아니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왕의 마음과 고관들의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될 것이요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기이히 여길 것이라. 그때 내가 말하였노라 아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참으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였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화평을 지니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의 미쳤나이다. 이렇게 이방 나라를 결국 의지하고 이방 나라와 가늠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보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지하는 세상으로부터 결국 공격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 10절 보면요, 유다의 고관들은 경계를 옮기는 자들 같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이 경계가 뭘까? 이 지구상에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했죠. 첫째는 나라 나라 사이에 국경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민족끼리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를 누가 움직이느냐? 누가 움직이느냐?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이 모든 경계를 다 허물어버립니다.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 그러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경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자, 우리 이사야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아시리아 나라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아시리아 나라가 어떻게 했는가? 이사야 10장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시리아 왕이죠.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그 이를 향하였으니 나는 총명한 사람이라. 또 나는 백성의 지경들을 옮겼으며 그들의 보물들을 강탈하였고 또 내가 용감한 자 같은 거민들을 낮추었으며. 아시리아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도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국을 일본에 흡수시키려고 그랬습니다. 모든 걸 흡수시키려고 그랬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 사단이 통치한 인류 역사의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결국 마귀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이죠. 뭐가 있습니까?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 보세요. 지금 한국 음악이 전 세계를 막 허물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각자 고유 나라마다 고유한 음악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헐어버렸습니다. 지금 헐어버려가지고 지금 뭐 이상한 음악이 전 세계에 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그 다음에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모든 걸 허물어버리고요. 유엔을 만들어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경제 통합을 하고 있죠. 경제를 다 허물어가지고요. 지금 나라별로 완전히 허물어가지고 자유무역을 하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 세계가 말이죠. 경계가 허물어져 버려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계가 허물어졌고 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양의 종교가 서양까지 와가지고 영향을 끼치게 되고 지금 종교적으로도 말이죠. 완전히 경계를 허물어버려가지고 이제 조만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완전히 혼자 통치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족적으로도 보세요. 전부가 다 막 섞여가지고요. 지금 독특한 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피가 막 섞여가지고 지금 뭐 완전히 혼합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떤 경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 너희는 여기 살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러다 보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마귀는 이거 흐트러놓은 거예요. 흐트러놔가지고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요.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옛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가 되자고 그랬죠. 하나님이 흩어버렸습니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통합이라는 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까지도 지금 통합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와. 이게 지금 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주의 종들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지 못하고 다 그냥 좋아합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연막을 쳐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경계를 정하셨다. 그런데 유다의 고관들은 경계를 옮기는 자와 같다. 그들은 주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딱 쳐놓은 경계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 경계를 벗어나가지고 아시리아와 또 유다는 바벨론과 또 이집트 이런 나라들 걸 끌어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는 괜찮은 것 같죠? 여러분, 월남과 한국이 미국을 끌어들였습니다. 전쟁에 미국을 끌어들였죠.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았죠. 그러나 그 결과 엄청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고아들이 생기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지금 뭐라는가 하면은 아직도 한국은 미국이 없으면 북한에 진다 이렇게 얘기해. 아주 공교하게 TV에 나와서 국회의원 하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듣잖아요. 저 위에서 둘이 전쟁하면 우린 진다 이렇게 나와요. 아주 입으로 시인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을 의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게 전작권 때문에 지금 뭐 전쟁 긍긍하고 있어요. 미국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3년이면 끝난다. 3년이면 미국이 물러갈 거니까 그때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항상 하나님은 북쪽에 있는 나라를 칩니다. 가가지고 그쪽하고 사귀어보려고 북한하고 사귀어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뭐 얘기 들어보면 수백만이 있답니다 한국에. 남한 땅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 적화된 사람들이 수백만이 있답니다. 이게 옛날에 이스라엘이나 유다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일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까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목사라는 사람이 장관이 돼가지고 그 위에 가가지고 말이죠. 아부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는데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서를 읽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임한 일을 모르는 겁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13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이 그의 병을 보고 또 유다가 그의 상처를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아세라에게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는 너희를 치유할 수 없었고 너희의 상처를 낫게 할 수도 없었다. 절대 낫게 할 수 없죠. 마귀를 대표하는 그 대리자와 타협하려고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 야렙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의 히브리어 원어는 싸움이고 경쟁자고 악마라는 뜻입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에서 3장을 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유다로부터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을 제안하니 곧 의지하는 모든 식량과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총명한 자와 원로와 50부장과 종기한 자가 종기한 자와 상담자와 정교한 기술자와 설득력 있는 웅변가라. 또 내가 아이들로 그들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고 아기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백성들은 모두가 서로 그의 이웃에 의해 압제당할 것이며 아이는 노인에게 천한 자는 존귀한 자에게 대적하여 교만하게 행동할 것이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비의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옷이 있으니 우리의 치리자가 되어서 이 파멸을 네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나 그날에 그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는 치유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빵도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치리자로 삼지 말라 하리니 이는 예루살렘이 파멸되었고 유다가 몰락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주를 거슬려서 그의 영광의 눈을 경록해 하였도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요. 의지하는 것들을 전부 제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제해버립니다. 완전히 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을 통치하도록 합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들이 통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무도 치유할 수 없다. 그는 아무도 치유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날 교회들도 옛날 이스라엘과 유다를 따라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14절 먼저 보죠. 이는 내가 에브라임에서 사자같이 유다집의 젊은 사자같이 될 것임이라. 나 곧 내가 찢어갈 것이요 탈취할 것 같으나 아무도 그를 건져내지 못하리라. 이게 앞으로 이제 짧게는 그 당시에 이제 아시아에게 그렇게 당한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찢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제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게 앞으로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 앞에 동그라미가 있죠. 그렇죠? 동그라미가 있다는 것은 단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먼 후의 일에 마지막 날들에 결국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야곱의 고난 때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두 가지가 나와요. 선지서는 그 당시에 이방 나라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집트에 의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요. 둘째로 뛰어넘어서 진짜 적그리스도 그들보다 포악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그들을 대환란 때 괴롭힐 때에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때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5절 보세요. 내가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 그들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라. 여기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죽임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죽이고 그들은 누굴 따랐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에 있는 결국 로마를 따라갔습니다. 시저를 따라갔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시저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신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 그랬죠. 200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늘로 가셨단 말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그들의 범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범죄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있으리니 그랬죠. 그게 하늘에 계신 거죠 지금.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대환란 때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에 나를 먼저 찾으리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그리고 뭐라고 그래? 6절에 본 6장 보니까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때 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이들은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요한계시에 나오죠. 그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저 그리스도에서 찢었죠 그들을.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2000년 동안을 치셨고 대환란 때 엄청나게 치셨지만은 우리를 다시 치유하고 싸매어 줄 것입니다.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이틀이 언제입니까? 이틀은 2000년입니다. 2000년이 지나고 그들이 메시아를 죽인 지 2000년이 지나고 이제 성도들이 수고되고 대환란이 올 때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신다. 결국 대환란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살리신다. 그리고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틀 2000년이 지나고 셋째 날은 바로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랬죠.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목전에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천년 동안 통치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 회개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가랴 12장에 나오죠. 그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애통한다고 그랬죠. 스가랴 12장에 13장 가면은 그때 예루살렘의 모든 죄를 씻는 불결함을 씻는 샘이 열린다. 그들이 회개하고 모든 죄를 다 씻김받고 결국 남은 자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다 돌아와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위에 다 거기 진을 치고 옛날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들이 열두 지파가 딱 성막을 향해서 거기에서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이게 이런 예언의 말씀. 호세아는 바로 예수라는 이름하고 같은 거라고 그랬죠. 여호수아도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죠.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빛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참 이렇게 마지막 날들의 남은 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남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제 환란을 통과하면서 거기서 회개한 남은 자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럼 완전히 그들을 깨끗하게 해서 마치 옛날 광야에서 남자만 60만이 나왔지만은 아이들과 여인과 노인들까지 수백만이 나왔지만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죠. 다 죽었죠. 남은 자만이 여호수아 갈렙 남은 자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만을 할례를 줘서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고 연단하고 연단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지만 소수만이 거듭나는 거예요. 소수만이 거듭나게 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해서 그래가지고 저 하늘로 들어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이 이런 때입니다. 지금 뭐 시험에 들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지금 누구를 욕하고 뭐 누구를 비방할 때가 아닙니다.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형제를 공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심판석에 섭니다. 그런 거기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통치자가 될 수도 없지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신부라면은 통치자가 될 수가 없죠. 아무것도 기업이 없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 보면 말이죠. 하늘에 가가지고 누릴 그 유업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요. 그거를 막 그냥 내동댕 칩니다. 면류관을 썼다가 그걸 뺏겨버립니다. 마귀에게.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휴거의 문입니다. 이게 하늘이 열리죠.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 이게 누굽니까? 이게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이단들입니다.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었으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 인내 말이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보존된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시험의 때 너를 지키리니. 시험의 때, 대환란 때죠.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굳게 붙들어서. 약속의 말씀은 굳게 붙들란 말이죠.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받은 면류관 있잖아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참, 그렇기 때문에 이러고 나서 이제 라오데교 시대가 시작됐죠. 100년 전부터요. 그때 우리는 지금 배교한 지난 100년간의 이 기독교를 절대로 본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게 했을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보니까 지나보니까 이 세대라는 것이 배교한 시대라고요. 배교한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그랬어요. 입증하라고. 입증한 건 뭔가 하면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좁은 길로 가면은 어렵게 힘들지만은 그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진리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면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고 정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승리합니다. 이게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를 봐도요, 의인들이, 정말 의인들이 항상 이기지 악인들은 득세하다가 결국은 멸망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길로 가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우리가 박해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아직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마귀는 또 역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금식하면서 시험하는 마귀를 대적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은혜 받잖아요. 그럼 마귀에 찾아와서 은혜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부흥회를 하면 사흘 금식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옛날에 그 테이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좋은 일이 있다고 막 그냥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중에 사단에게 속아서 시험이 된단 말이죠. 제가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서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나중에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가. 참 이런 일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빼앗기면 안 돼요. 마귀가 그걸 뺏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이 말씀이 옳다고 그러다가도 시험에 들면 말이죠. 언제 그랬다는 듯이 생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부단장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그거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건 안 나가도 잊어버려요. 마귀에게 시험 들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비 드린 다음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옷을 입고 항상 대비해야 된다 이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될 일들을 보여주셨나이다. 지금 배교한 이 기독교가 옛날 이스라엘과 유다같이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이제는 그것까지도 모자라서 다른 종교와 통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도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을 다 바라보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시험에 빠져 있다가 멸망길로 가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 주의 손을 펴시어 일으켜 주시옵시고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든 자가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화평으로 들려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지체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